저희는 계속해서 역대기의 족보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는 것이 성경의 수면제로 역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어저께 말씀을 저희가 나눴듯이 역대기가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 역사 속으로 그 역사의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그 맥락을 파악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당시의 독자들처럼 감격하며 또 위로를 받으며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대기를 쓰는 역대기의 사가는 역대기를 쓰면서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유수, 포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다시 재건한다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전과 같은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그 패권을 가진 국가의 속국으로서 자주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과연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적 관점이고 예언자적 관점이죠.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입니다. 열왕기적 관점에서는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것, 지키지 않은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규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잘못을 말하기는 하지만 거의 잘못을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하고요. 오히려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이 선조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기에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왕성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 긍정적인 것들을 잘 취해다가 여기서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속한 유대 지파가 아주 중요하죠. 이 족보에서 족보가 이 열두 지파를 소개하는데 총 324절을 소모합니다. 324절 중에 103절을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소개하는데 106절을 씁니다. 유다지파는 다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고요. 레위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그 나머지 구절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족보가 끝날 때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 열두 아들들이 확장되면서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라서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우선 3명이 나오는데요. 이 3명의 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여기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오난과 셀라는 창세기나 다른 본문들에서 오난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셀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중요한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족보가 끝날 때쯤 해서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마치 부록처럼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까지 총 다섯이 유다의 아들들인 거죠. 이 베레스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요. 그다음에 헤스론이고 세라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라고 하면서 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갈은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대기 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다윗 유다지파 이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세라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딱 다윗하고 딱 연결되는 계보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손자를 말합니다. 갈미입니다. 갈미. 세라의 아들은 삽디인데요. 삽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6절에 세라의 아들 시므리가 이 시므리 동일 인물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시므리 삽디입니다. 그러니까 세라의 아들이 삽디고요. 삽디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7절의 갈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라의 손자가 갈미인 거죠. 이 갈미를 그러니까 세라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아들만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자까지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의 아들이 한 일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진멸시킬 물건을 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내용들을 빼려고 합니다.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과 연관된 부정적인 내용들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런 부정적인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다지파 안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아갈, 이 범했던 사건의 본질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 7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엔 아간이고요. 오늘 보면은 아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달라서 다른 인물 같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갈이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수아 7장 말미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 괴롭힌다라는 단어가 아갈입니다. 언어 유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의 사가는 일부러 아간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단어 아갈이란 단어를 써서 아간이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지 라고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일부러 아간이라고 안 하고 아갈이라는 이름을 써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죠? 여호수아 7장 바로 앞에 6장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데 넘어오기 전에 여리고 성을 쳤을 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바 된 모든 것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거나 다 진멸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러니까 뭐 저희로 따지면 이렇게 외제, 명품, 재킷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거 하나랑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30세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걸 가져다가 집 장막에다 넣어놓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봤겠죠. 오늘날처럼 핵가족이 아닙니다. 당시 핵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가족이 그걸 다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와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7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했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더 병력이 작은 소위 만만해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36명이 사망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한 번도 죽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올라가서 이기게 해주기로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걸 진멸하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거다. 가서 12지파를 다 모아두고 제비뽑기를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서 드러나게끔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 많은 지파가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함께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가 선정이 됩니다. 한 족속으로 좁혀집니다. 마치 영화가 이렇게 그 앵글을 점점 좁혀가듯이 점점 좁혀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족이 이제 아갈의 가족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나중에 아갈이 얼굴이 등장을 하겠죠. 결국 아갈이 거기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동안에 아갈과 아갈의 가족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 마음 편히 뽑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진멸할 때 그 사람들도 마음에는 그걸 진멸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머니 넣었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겁나가지고 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 아간과 같은 잠재적인 범죄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간은 끝까지 투표가 그 제비뽑기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어요. 아간이 자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안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은 나보다 더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아간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그 중에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아니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디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했으니 아간에게 진노하시면 되는데 아간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의 죄를 아간 개인의 죄로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그 전체 민족의 죄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들이 연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 여호수아 7장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7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들이 연대해야 하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전체의 잘못이 될 것이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보듬어가며 같이 걸어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실은 여호수아 7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에 아간의 범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어제 봤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건물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같은 데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사상이 사실은 짙게 배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공동체의 성전 공동체이고 이 성전 공동체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이 삽입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포스트모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후근대 시기라고 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어떤 책임도 다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단순히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좀 과한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보러 오는 것 같다고. 와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헌금 넣어놓고 영화비만큼 와서 여러분 이런 담임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막 손꼽히는 설교 아닙니까? 정말 명강의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 와서 한 편 딱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와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익명성에 숨을 수 있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각 개인이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지를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연대성을 공동체성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다가 한 시를 읽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너무 공감이 돼서 기억에 남아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몸의 중심이 어딘지를 말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훈이란 분의 시입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이 어딥니까? 아픈 데입니다. 손끝에 가시 하나 박히면 이 가시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어떤 가치 있는 일, 그 어떤 위대한 일 하지 못합니다. 온 몸이, 온 신경이 여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위대한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빼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빼야 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온 몸이 거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잘 때 불편할 겁니다. 팔 부러진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죠? 석고를 대야겠죠. 석고 대가지고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벨트라고 하나, 이렇게 밴드 같은 걸 해서 목에다가 보통 지탱을 합니다. 목은 이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무거운 머리를 들고 다니느라 힘든데 이 팔의 무게까지 같이 팔이 나을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팔이 낫고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만약에 그 역할을 거부하고 나는 팔의 무게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고 팔이 그래서 툭 떨어진 채 계속 있으면 팔이 어쩌면 썩을지도 모릅니다. 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구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픈 곳을 무시하면 아픈 곳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삼일교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죄 있는 자, 아픈 자, 서러워하는 자, 울고 있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기에 교회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아픔 때문에 때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어야 그것을 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물으실 겁니다. 이들의 아픔의 책임을 저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들의 죄가 우리의 죄고 나의 죄가 우리의 죄고 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연대성,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역대기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대성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그렇게 지어져 가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